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곳곳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다음은 독도 팔아먹을 거지. 뭐, 이런 플래카드. 그 다음에, 윤석열은 제2의 이완용이다. 뭐,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그 한일 관계 정상화를 정상적인 시민이라면 저거를 비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이 중요한 그 하나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야당들은 그런 행위가 독도를 팔아먹고 이완용 같이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전체 국민 중에 약40% 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반일 감정을 도대체 어찌할 것인지,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40% 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현실로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강의들이 그 사람들의 눈에는 뭐라고 비칠지, 어떤 면에서는 좀 끔찍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주제는 일제 통치 시절에 조선인들은 확실하게 차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전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차별을 확실히 당했어요. 그런데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은 우리만 그렇게 차별을 당했느냐? 뭐 예를 들면은 그 좌익학자들 같은 사람들은 일본의 조선 식민 통치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식민 통치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제가 지난 강의에 벨기에 사례를 봐라 하면서 지금 비교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차별했는지 그 차별의 실상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그 어르신들이 전부 흰색 옷을 입고 있죠. 1930년대, 40년대까지 저런 흰 옷을 입었어요. 조선 사람들이 백이 민족이래요. 왜 백이 민족일까요? 물감이 없어, 알료가 없어서. 조선 사람들은 아주 뿌리 깊은 주자성리학, 소중화사상,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중국 문명이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문명이다. 우리는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 중화다. 그래서 소중하고,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면은, 아이, 중화를 대표하는 명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명나라의 법통이 저 오랑캐들이 세운 청나라로 간게 아니라, 이 중화 사상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우리가 중화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가 중국이 됐대요. 그걸 조선 중화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 붙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도덕과 이 문화와 이 문명이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일본에게 잠시 지금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데, 저놈들은 훈도시나 차고 개다짝이나 끌고 다니는 야만인들이야, 이렇게 끝없이 깔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의범절을 모르는 아주 외놈들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유교 문명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총독부를 세워가지고 지방에 가서 보니까, 저 외놈들 하면서 막 깔보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저게 뭐지? 무슨 근거로 우리를 이렇게 깔보는 거지 하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제정신이 아닌지 참 이럴 때는 모를 지경이 된 거죠. 그런데다가 일본은 그 조선을 식민 통치하면서 프랑스식 동화주의라는 것을 그 접목을 시켰습니다. 이 식민지를 통치할 때 크게 보면은 영국식의 자치주의가 있고 프랑스식의 동화주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국식의 자치주의라는 것은 이 식민지에 아주 소수의 인원만 파견해서 그냥 소수의 중요한 것만 자기네들이 직접 하고 나머지는 다 현지인들에게 맡기는 방식을 영국식 자치주의라고 합니다. 이제 프랑스식 동화주의는 뭐냐면, 프랑스에서 대거 사람들을 보내서 아주 지방행정까지를 전부 프랑스 사람이 통치하는 것을 프랑스식 동화주의라고 그래요. 그 대신 너희들은 우리랑 똑같은 언어를 써, 우리가 가져다 준 법률을 너희들이 받아들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을 프랑스식 동화주의라고 하는데, 일본은 프랑스식 동화주의를 조선에 접목시켜서 우리도 프랑스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사실상은, 아니, 그러면은 일본의 그 법률, 일본의 헌법, 일본식 모든 제도를 조선에다가 가져다 놨으면 조선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본 사람하고 같은 권리를 줬어야 되는데, 그런 권리를 안 줬습니다. 어떤 권리를 안 줬냐면, 가장 중요한 조선 사람들이 일본 국회의 그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안 줬어요. 이걸 이제 참정권이라고 하는데, 조선 사람들에게는 일제 36년 동안 통치만 받았지, 우리의 대표를 일본 제국의회에 보내서 조선 사람들의 어떤 그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의 헌법과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입법 지역이다라고 만들어 놓고, 우리는, 아, 너희들은 이제 식민지가 됐으니까, 이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일본 그 국민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 국민이라는 또 시민권도 안 줬어요. 아주 굉장히 어정쩡한 통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조선에서 통치하는 법률은 우리가 의회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헌법을, 아니, 법률을 만들어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조선 총독이 법을 만듭니다. 이거를 제령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기형적인 그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아니, 일본 사람하고 똑같이 동화주의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야, 우리에게는 왜 참정권을 안 주느냐? 우리에게 왜 정치적인 자유를 안 주느냐? 이제 이런 불만을 가지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은 일본 천황의 대리인으로서 조선에서 거의 일본 천황에 준하는 그 권리를 가지고 조선을 통치했습니다. 실제로는 조선과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고 해놓고 일본 사람하고 똑같은 권리를 안 줬으니까 차별을 당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지구상에서 제국주의 열강이 어느 다른 힘없는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식민 통치를 할 때 자기 나라 국민하고 똑같은 권리를 인정을 하는 이런 자비롭고 낭만적이고 너그러운 식민 통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본에게 차별을 당한 것이 과연 이게 부당한 것이냐, 정말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일본은 뭐 내선일체, 내라는 거는 일본 내지를 얘기하는 거고, 선이라는 것은 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차별을 했어요. 막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억울하면 우리가 식민통치를 안 당했으면 되는데, 식민통치를 당했으니까 그 억울함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거 부당하다. 부당합니다. 부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힘이 있어서 우리가 열강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힘이 강한 제국주의 나라가 힘이 약한 제3세계 나라들을 누가 누가 먼저 차지하나 하는 경쟁이 벌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이 정글에서 과연 우리가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자가 될 것이냐?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얼룩말이 될 것이냐? 사자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자가 못 되고 얼룩말이 됐으니까 얼룩말의 숙명을 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룩말이 되고도 사자가 우리를 왜 잡아먹어?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일본은 본국과 이 시장을, 경제를 통합하기 위해서 일본식의 제도, 일본식의 화폐, 일본식 도량형, 조세제도, 토지제도, 임야제도, 호적제도 같은 것들을 일본식을 그대로 한국에다가 이입을 시켜서 이 봉건시대, 중세시대에서 헤매고 있었던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사실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좌익들은 야,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어디 싸가지 없이 일본 제도를 가지고 와. 일본 제도는 나쁜 거야. 저 외색 거야. 우리께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께 좋은 것이다. 막 이런 일종의 이제 국수적 민족주의를 부추겨서 한국 사람들을 끝없이 지금 반일 감정의 벼랑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런 데 빠지지 않으려면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차별감을 느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양반들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을 봐서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살면서 백성들을 끝없이 착취하고 수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런 양반을 뭐 3%에서 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막 가짜 양반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뭐 복잡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과거 급제에서 벼슬을 살 수 있는 약 3% 정도 되는 이 골수 양반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인들이 자기네들이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뺏어간 거잖아요. 예, 특히 조선 양반들이 자기네들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일본 사람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이 이제 이 백성들을 지멋대로 수탈하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고 뭐 이 짓을 못하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의 신조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는데 정치라는 것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백성을 통치하고 백성을 뜯어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권리를 갖기 위해서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양반이 됐는데 그 권리를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게 조선 양반들이 느낀 어떤 가장 심한 차별감이었습니다. 식민지 통치기간 중에 일본은 조선인을 아주 특히 양반들을 정치에서 분리를 시켜서 야,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니네들이 지금까지 그 수탈해 먹은 그 재산은 너희들 사유재산이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마. 그 대신 더 이상 백성들을 못 뜯어먹어. 뜯어먹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은 끝없이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권리를 안 주니까 거기에 차별을 감을 느꼈다라는 사실입니다. 3.1운동 직후에, 야, 이 일본에서도 이제 3.1운동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심각하게 받아들였냐면, 양반들에게 끝없이 수탈당하고 착취당하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양반들이 백성들을 못 뜯어먹도록 막아주고,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모든 권리를 다 주고, 노비들 해방시켜줘. 천민들 해방시켜줘. 여성들에게 이름 부여하고 호족의 이름 올려줘. 일본도 이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도 정말 할 만큼 했는데 아니 지금 합방된 지 10년도 안 돼가지고 이 만세운동을 하고 막 이 반일운동을 벌이니까 아 도대체 이게 뭐지? 우리가 그동안에 뭘 잘못한 거지? 하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단들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뭐 일본 이 조선 사람들이 불만이 뭐냐 하는 걸 그 조사해가지고 계속 보고서를 냅니다. 그 중에 일본 외무성 정무과장 이 사람이 나중에 후에 그 일본 그 외무 대신이 되는데 요시자와 겐키치라는 사람이 조선에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얼마 어떻게 차별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 YMCA에 가서 YMCA에 소속돼 있었던 이제 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야 일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너희들이 지금 불만을 가진 거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경성의학전문학교 이 경성의학전문학교는 나중에 이 학교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되는 아주 우수한 엘리트들이 모인 학교입니다. 이 학생들이 이렇게 불만을 표출합니다. 일본인 학생들이 조선 학생들을 요부라고 부르며 쌀쌀맞게 대한다. 조선 사람들은 이제 그 부인, 부부 간에 뭐 여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걸 일본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조선인만 보면 뭐 요부, 여보 뭐 이렇게 하면서 쌀쌀맞게 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해부학 교수 중에 구보 다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보 다케시라는 사람이 수업 시간에 조선인은 생물학적으로 일본인보다 열등하다라고 차별 발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인 수신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는 조선은 일본에 병합되고나서야 선정의 은하를 입게 됐으며 조선인은 일본 천황이 막대한 돈을 투여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이 조선 천황이, 일본 천황이 막대한 돈을 투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한일 합방을 한 다음에 일본이 그 당시 3천만엔이면은 아마 이게 뭐 지금으로 치면 몇천억 정도, 몇천억도 넘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몇조원 정도 되는 그 금액인데 그 금액을 은사금이라고 해서 조선에다가 은사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못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눠주고 막 이래요. 이 돈을 줬으니까 너희들 우리에게 감사해야 돼.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 구보 다케시 교수가 그 조선인들을 차별한 내용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 구보 다케시 교수가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1921년 5월 26일 날, 요 사람이 구보 다케시 교수인데, 이 사람이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그 해부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였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는 이제 일본 학생도 있고 조선 학생도 있는데, 수업시간에 이제 두개골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날 이 두개골이 아마 분실이 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야, 이거는 그 조선인 학생들이 훔쳐간 게 분명해.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다 들고 일어난 거죠. 이 구보라는 교수는 계속 그 차별 발언을 했습니다. 조선인은 민족성으로 보아 도둑질을 하고도 남지만 일본인은 매우 고결해서 그토록 천박 행위를 할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조선 사람에게 이제 다 이제 뜯어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보 다케시 교수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쫓겨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차별 대우는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싼 값에 그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이 교과서에마저 뭐 수탈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제 시대에는 법이 아주 엄격한 법이 이 삼심제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가 통치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의 토지를 돈도 안 주고 뭐 뺏어갔다든지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가져갔느냐? 흔히 요즘 수법으로 얘기하면 알박기라는 것을 합니다. 알박기. 조선인이 소유한 특정 그 토지를 일부를 그 취득을 한 다음에 야 여기에 뭔가 이 일본 정부 건물이 들어설 거야. 그러면 너희들 이 땅 다 뺏기잖아. 이거 뺏기기 전에 우리한테 좀 싸게 팔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싼값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안 팔면 되는데 조선 사람들이 이제 조선 시대의 이 생각만 하고 아이고 이러다가 이제 그냥 다 뺏기겠구나 그래가지고 싼값에 일본 사람들에게 넘겨서 거기다가 이제 뭐 공장도 짓고 뭐 개발도 하고 그러면은 개발 지역이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야, 이 나쁜 놈들 말이야. 이 우리 걸 이게 싸게 강탈해 가고 이게 나중에 와전이 돼 가지고 토지를 수탈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 그 아주 정말 그 지식인 중에 최고봉의 지식이라고 하는 윤치호 씨가 일기에다가 조선 사람들아 제발 좀 이런 식으로 땅 좀 헐값에 팔지 마라라고 아주 절규를 하듯이 써놔요. 판매를 안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해놓고 나중에 여기가 개발이 되면 야 이것들이 우리 속이고 이거 탈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총독부에서 그 차별을 한 것은 이런 식입니다. 1934년 10월 매일신보 보도에 의하면은 고위직으로 승진한 교사 명단 중에 일본인은 200명 이상인데 조선인은 26명밖에 승진을 못합니다. 교사의 수로 보면 조선 사람들이 월등히 많을 텐데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것은 일본인들이 훨씬 많았다는 뜻입니다. 억울하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식민지인데. 그 다음에 총독부가 36년 동안 그 존속을 했는데 그 중에 국장은 요즘으로 치면 이 장관급에 해당합니다. 조선 사람 중에 이 국장에 그 임명된 사람은 딱 두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항무국장으로 이진호라는 사람, 그리고 엄창섭이라는 사람이 항무국장, 요즘으로 치면 교육부 장관에 오른 두 사례 빼고는 없어요. 그 다음에 총독부의 그 관리 중에 조선인 비율은 주임관 중에는 5%, 판임관 중에는 41%, 총독 관방 중에는 9%. 비율로 치면 아주 월등히 적죠. 또 조선의 모든 관공서에 근무하는 조선인은 35%가 조선인인데 그들이 받는 봉급은 모든 관리가 받는 전체 봉급의 21%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인보다 조선 사람들이 봉급도 적게 받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차별을 당했죠. 차별을 안 당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차별이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 부당하면은 식민 통치를 안 당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자, 그 다음에, 조선 사람들의 이 삶의 그 양태는 이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조선 총독부 시절도 전 세계의 이 경제 사이클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 이 전쟁이 벌어지면 한쪽에서는 막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생산을 해서 그 파괴되는 것을 이제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경제가 막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다가 전쟁이 끝나면 그동안에 이제 그 저 전쟁에 대비해서 막 생산량을 늘려놨는데 이게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공황이 찾아와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그러니까 1919년서부터 전 세계적인 불황이 찾아옵니다. 불황이 찾아오니까 일본도 불황이 오고 일본도 불황이 오니까 조선에도 불황이 와요. 불황이 오니까 어떻게 세금이 안 거치니까 자꾸 세금을 올려요. 그래서 조선 농민들은 병합이 된 동안 10년 동안 아주 적당한 쌀값, 그 다음에 적은 세금 덕분에 아주 그 편안한 세월을 보냈는데, 1919년 3.1운동이 벌어진 이유도 사실은 세계적인 이 경제 불황과 경제 이 하강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여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 1919년서부터 막 경제가 막 급전직하로 막 그 안 좋아지다 보니까 쌀값이 3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전부 쌀 농사를 줘서 먹고 살았는데 이 쌀값이 3분의 1로 떨어지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의 수입도 3분의 1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뭔가 유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금을 막 인상을 해서 농민들의 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지식인 학생들만 좀 일본 통치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불만을 갖다가 농민들도 이제, 야, 이제 우리도 못 살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올랐느냐. 1919년에 부가세 1기부는 1920년에 비해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세금이 3배 올랐다는 것입니다. 지세 2기부는 1920년에 2배 올랐고, 부가세 2기부는 무려 7.5배가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또 1920년에 이 세금이 지방비가 34만원에서 91만원, 면비가 43만원에서 94만원, 이런 식으로 세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일본 통치에 대해서, 야, 이거 뭐 세금만 많이 올라가고 쌀값은 내려가고 말이야, 야, 이게 뭐 이런 엉터리 그 통치가 다 있어 하고 불만이 쌓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일본 사람들 잘못이라기보다는 세계 경기 사이클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8년에 미국에서 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그 불황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어려워지고 우리도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막 그 세금이 줄 뭐 그 봉급도 줄고 막 이러죠. IMF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런 상황이 일제시대 때에도 닥쳤는데 그 닥친 것이 그러면은 일본의 잘못이냐?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한번 좀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자, 아까 제가 이 백이민족 얘기를 했는데 이 백이민족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여성분들이 계신데 지금이야 뭐 세탁기 놓고 놀리고 그것도 귀찮으면 세탁소에 갖다 줘 그러면 그만이죠. 그 당시에 흰옷을 이거를 세탁을 하려면 이거 정말 엄청난 고통이었죠. 그래가지고 또 다듬이로 방망이질을 하고 또 뭐 다리미질을 하고 거기다가 이 옷깃에 뭐 이거 뭐라 그러나요? 이거 뭐 동정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달아야 되고 뭐 정말 고통스럽죠. 그런데 흰옷은 때가 쉽게 타잖아요. 근데 왜 조선 사람들은 흰옷을 입어요? 이게 백이민족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조선 중기 초기 무렵에 이 염료를 만드는 그 염료량이 왕조실록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염료나 이런 게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돼. 비쌉니다. 조선이 가난해져서 이 조선 중기 이후에는 이 염료 이런 거를 수입해 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 왕궁에서도 이 염색을 하는 그 비율이 급전직하로 줄어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염료가 없어서 색깔 있는 옷을 못 입은 거죠. 그것이 좋대요. 백이민족이래요. 특히 그 일제 시절에 이 가난한 농부들은 9월 말에 이제 겨울 흰옷을 한번 입으면 겨울 내내 빨래를 안 합니다. 옷이 한 벌밖에 없으니까. 물론 목욕도 안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옷을 빨거나 목욕도 하지 않아가지고 이 흰옷이 봄이 되면 시커매가지고 뭐 이런, 예. 그래서 이 언론사나 청년의 이런 사회단체에서 야, 이 이제 백인은 이거는 이제 시대착오적이다. 지금 우리가 염료가 없냐, 뭐가 없냐. 그러니 색깔 있는 옷을 입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색의, 색이 있는 옷, 색의 장려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색의 장려 운동을 하고 총독부에서도 야, 니네들 이제 세월이 지금 세상이 어릴 때인데 아직도 이 흰 옷을 입냐? 지금 염료 저기 갔다가 지금 우리가 싸게 공급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그 색깔 있는 옷 좀 입어. 이 옷 여기다 막 떼타고 그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막 이제 이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백인은 우리 옷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조선은 옛부터 백이민족이야. 이 외놈들이 말이야. 이 백이 우리 흰옷 착용도 못하게 이 막는 거야. 이놈들이 이거 문화 침략하는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색이는 저거 외놈 옷이야. 그러니까 우리 외놈 옷 싫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1943년 전국에서 백의를 착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60%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에 조선총독부가 흰옷은 비경제적이고 노동복으로 적합하지 않으니 이제 그만 입고 색의 착용을 해. 색의 장려운동을 벌였는데 안 하니까 백의를 입은 사람은 관공서 출입을 금지시키고요. 농촌 장날에 야 제발 좀 옷 좀 좀 색깔 있는 옷 좀 입어 그래가지고 막 먹물을 막 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침략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 때려 죽여도 색의 안 입어 이렇게 된 겁니다. 일제 만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상당수가 아주 근거 없는 피해 망상이었어요. 이 색의 착용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게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서 인물나지 못하도록 전국의 이 풍수 길지에다가 쇠말뚝을 박아가지고 인재를 못나게 그 전기를 끊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쇠말뚝이 다 가짜라고 폭로한 게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폭로를 했는데요. 김영삼 정부 때 전국 그 공무원들을 다 동원하고 군부대 지뢰탐지기를 동원해가지고 전국을 다 뒤졌어요. 그랬는데 전국에서 쇠말뚝을 18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뽑은 18개 쇠말뚝이 일제가 박은 건지 아닌지 제가 18개 현장을 다 가봤어요. 정말 미안하고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박은 쇠말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해방 후에 한국인들이 박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떤 용도로 박았느냐? 군부대가 그 산에 주둔하면서 통신 안테나를 지지하기 위해서 박은 거. 금호산에서 박은 건 그런 거였고요. 또 저 양구에서 발견된 거는 저 위에서 그 산판에서 나무를 그 베면 그 나무를 전부 지고야 되니까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쇠기둥을 세우고 저 아래다 쇠기둥을 세워서 여기다가 그 줄을 매달아가지고 위에서 나무 벤 거를 아래로 이렇게 그 운반하기 위해서 박은 거. 저 단양에서 발견된 거는 동네 사람들이 배줄을 묶기 위해서 박은 거. 이런 식으로 동네 주민들이 저거 우리가 박은 거야 라고 다 이실직고를 하는 바람에 일본이 박은 쇠말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요. 주민들이 일본이 쇠말뚝을 박았다라고 그 제보를 한 지역과 조사를 해보니까 측량 기준점이라고 해서 이 그 산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이런 식으로 그 대삼각점, 소삼각점 이렇게 그 5,000분의 1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1910년대에서부터 조선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려면 측량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측량 기준을 만들어 놓은 이게 가로 10cm, 세로 10cm, 길이 1m. 이거를 설치한 것을 쇠말뚝을 박았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 겁니다. 좀 부끄럽죠? 요게 이제 남산에 있는 그 조선 신사인데, 일본 사람들은 그 신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건 일본 신, 자연신앙과 애니미즘 조상숭배 뭐 이런 거를 하는 그 신을 모시는 그 종교시설을 신사라고 하는데, 신도는 일본의 토양에 아주 적합한 종교인데, 이 종교를 조선 사람들에게도 자꾸 강요를 하니까 조선 사람들이 이제 그 반대를 한 거죠. 그럼 조선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었느냐? 무당이나 역술이나 푸닥거리를 열심히 믿었죠. 그래서 이 그 데라우찌 총독 시절에, 야, 이 아직까지 이 문명사회에서 이런 그 저급한 종교를 믿느냐?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미신을 그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자취를 감췄어요. 그런데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야, 우리가 이런 것까지 자꾸 그 간섭하면은 자꾸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이 반항을 하니까 그런 거 이제 저 사람들이 믿건 말건 그냥 놔두자. 그래가지고 미신을 이제 그다지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미신이 창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증산도를 만든 강증사이라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그의 부인이 만든 종교교단이 태의교라는 교가 있어요. 이 태의교가 일제시대에 광신적인 신도들에게 옥황상제를 만나게 해주겠다가 이렇게 그 거짓말을 하고 부녀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해가지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고요. 1917년에 채동지라는 이상한 그 이 사이비 사람이 자기 침으로 질병을 고치고 불임 여성을 임신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독립문 근처 서대문에서 자기 침을 바른 떡을 팔았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이 떡을 사기 위해서 문전 성시를 이뤘다. 이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미신뿐이 아니라 1917년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조선에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미친 듯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식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객. 좀 잘 사는 사람들 집에 가면 반드시 사랑방이라는 것이 있고, 그 사랑방에 누군가가 찾아와요. 찾아오면 그 사람하고 친분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을 재워주고 먹여줘야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식객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의 집에 공짜로 얹혀 사는 겁니다. 수백 년 이어진 이 기생심리 덕분에 조선 사람들은 독립 자존의식이라든지 생존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와해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끝없이 뭔가를 뜯어먹으려고만 하고,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눠 써, 이런 생각이 팽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윤치호라는 사람이, 뭐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윤치호에 대해서 말씀을 그 드릴 텐데, 이 사람은 아주 대지주입니다. 그래서 1930년을 전후해서 서울에 있는 부호 순위로 18위에 올랐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잘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끝없이 와가지고 독립운동 자금 내놔라, 뭐에 내놔라, 뭐 나 유학 가는데 유학비 내놔라, 뭐 끝없이 뜯겼습니다. 그런데 이 윤치호는 그 젊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겠다 그러면은 그 유학비를 아낌없이 대줬다고 그래요. 근데 유학비를 대주는 엄격한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신학, 과학, 실업을 배우는 자에 한해서 돈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자기 돈 반 이상의 학비를 준비한 자에게만 도움을 줬습니다. 세 번째, 자기한테 와서 애걸하는 사람에게는 안 줬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와서 이러이러한 그 공부를 하고 와서 내가 이 조선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아, 이거 일리가 있구나 하는 사람에게만 유학비를 대줬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이 홍남파라는 사람이 유학을 가겠다고 유학비를 달라고 해서 윤치호가 아, 그 당시 유학비용으로 250원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250원은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1921년 1월에 홍남파가 도쿄에서 음악 공부하다가 나 좋은 바이올린을 좀 사야 되겠는데 바이올린을 그 살 테니까 250원을 주십시오. 250원이 아마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윤치호가 야, 너 지금 고학생인데 고학생 주제 250원짜리 바이올린이라니 이건 너무 비싸고 나중에 네가 돈 벌어서 그 사도 되는 거 아니냐.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더니 이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윤치호 선생,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누릴 수 없는 때가 올 것이오. 당신 조심해. 그러면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다니 볼셰비키와 공산주의자들이 정당한 약탈자다. 그러니 나도 정당한 약탈자가 돼서 당신의 재산을 언젠가는 내가 가서 다 뺏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우리 홍남파가 그러면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또 상해에서 독립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권총을 들고 와서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갈취해갔다라고 윤치호가 자기 일기에다가 써놨습니다. 일본 통치 시절에 용산이 일본 군 주둔지가 용산입니다. 지금 그 용산이 대통령 그 집무실이 거기 들어섰죠. 그리고 전쟁기념관이 있고 국방부가 있는 그 일대가 일제시대 때 조선군 사령부가 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한제국 시대의 용산은 무덤으로 뒤덮인 황무지였습니다. 일본이 와가지고 야 여기 우리 군용지로 쓸 테니까 여기 우리 땅이야 라고 해서 이제 가져갔어요. 그 이후로 용산은 아주 모범적인 시가지로 탈바꿈을 해서 자 이제 용산 일대에 일본 군부대가 있고 그 군부대 주변에 이 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급시설이 있고 그 보급시설에서 일하는 일본 사람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이촌동에다가 집을 줘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촌동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죠. 무덤 주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의 땅을 빼앗긴 것이 분명하지만 일본이 그 쓸모없는 황무지 무덤을 근대식 도시로 변모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뉴욕의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이 브루클린 다리, 어마어마한 다리죠. 뭐 뉴욕 가서 보시면 멋있는 그 다리인데 그 다리가 1883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한강 철교는 1900년에 완공이 됐고 한강 인도교는 1917년 10월 7일 날 일본에 의해서 완공됐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1900년과 1917년에 한강에다가 다리를 놓기 이전까지 한반도에 한강에다가 다리를 놓은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다리 하나 못 놓은 이 무지렁이 쭉정이들이 조선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몰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맨날 야, 저 철도 저거 일본인들이 그 저 대륙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맞습니다. 대륙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군용으로 만들었지만 군용으로 쓸 때는 전쟁 났을 때나 군용으로 쓴 거지. 나머지 기간은 전부 민간인들이 이동하느라고 쓴 거 아니에요. 일본인들의 야심과 정력과 이런 게 아니었다면 도대체 한반도에 철도가 존재하기나 했겠습니까? 일본은 깨끗하기로 유명하고 조선은 불결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일본 사람은 부지런하기로 유명했고 조선은 게으르다고 소문났어요. 조선은 그 아름답던 강산을 다 훼손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저런 민둥산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런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경멸할 자격이 있었느냐? 우리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이 조선 사람들에게도 일부나마 뭔가 이 차별받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도입을 하자. 그래서 1920년 10월 1일 날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12개의 부와 24개 지정면에서는 의원 선거를 통해서 선출했는데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그 다른 면에서는 상부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야, 이거 차별한 거 아니야. 차별한 거죠. 차별했거나 안 했거나 지방자치는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우리가 아, 선거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일부에서나마 조선 사람들이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총독부 시절에 일부 지역에서나마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이 돼서 아, 이게 이 소위 말하는 관리를 주민들의 투표에서 뽑을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한 것은 일본 사람들에서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적어도 이런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텐데 계속 지방자치 이거 차별을 했어. 차별만 강조하다 보면 일본 사람들이 도입해 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아, 쟤네들은 차별만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식민 통치하에서 조선인들을 분류해보면 약 네 부류 정도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미래는 생각하지도 않고 지나간 과거에 도취돼서 사랑방에 앉아가지고 담배 떠나 빨고 있는 유학자와 옛 관료층들. 둘째, 나라를 파는 데 앞장서고 자기 탐욕만 챙기는 계층. 셋째, 뭔가 뭐 엘리트라고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자기를 각성시키는 커녕 도리어 파멸로 이끄는 신사상. 이 신사상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에 매료된 날파리 학생층. 네 번째, 독립에 대해서 건전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뭔가 주도적으로 나섰다가는 뭔가 피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설 용기나 정력이 결여된 무기력한 계층. 한국인들은 거의 이 네 부류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1922년 6월 15일 날 아주 희대의 이 나라를 팔아먹은 데 앞장선 민영휘라는 사람이 휘문 중고등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 시대는 휘문 의숙이라고 했는데 현금 15만 원과 한성은행 주식 5만 원어치 그리고 토지 143만 평을 내놔가지고 휘문 의숙을 설립을 했는데 그 당시 조선일보가 이 일을 그 보도하면서 민영이는 도덕성과 명성과 재력면에서 조선 최고의 인물이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치호가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야 민영이 너 나라 팔아먹는 그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 어마어마하게 번 돈의 일부를 내놔서 학교를 설립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네 죄가 다 면제부가 되는 줄 아느냐 라고 아주 대놓고 이 민영이를 비판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 민영이라는 사람 같은 사람이 저는 진짜 친일파 이 사람의 그 민족 반역 행위는 우리가 도저히 그 용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친일파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고등관 시험에 합격해서,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사법고시, 행정고시 합격을 해서 뭐 면석이라도 하고 면장이라도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소위 이상으로 인간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어떤 친일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전부 다 친일파 명단을 올려놨잖아요. 그런 친일파와 진짜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선 친일파를 구분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진짜 민족 반역자들이 지금도 어마무시한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남이섬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용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좌익들이 이 친일파라는 이 개념을 완전히 흐려놓다 보니까 이런 인간들은 지금도 호의호식하고 앉아있잖아요. 진짜 민족 정기를 바로잡으려면 이런 사람들을 바로잡았어야죠. 우리가 안창호 그러면 뭐 독립운동가 아주 뭐 대단한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일제시대 때 이 서북 출신이에요. 평안도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기호인들의 노력으로 독립을 얻을 것 같으면 차라리 독립되지 않는 게 낫다. 아주 극심한 지방 그 감정을 부추긴 사람들입니다. 1921년 6월 4일 날 평양에서 축구대회가 열렸는데, 축구대회라는 그 때서 그 평양팀이 졌어요. 근데 그 심판이 아마 서울 출신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서울 출신이 심판을 엉터리로 봤다고 평양 시민들이 몰려가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저 서울놈 죽여라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와중에도 기호파는 서울, 경기, 충청 사람들입니다. 끝없는 지방색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벌렸으니, 심지어 북경에 조선인이 500명이 거주를 했는데 분파가 7개였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인데. 그래서 그 장도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북경에 가가지고 애국자를 자처하는 무장 강도에게 강도를 당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하소연을 하는 내용이, 북경에서 조선인이 하나로 뭉쳐서 강도질을 했다면 나는 기뻐했을 텐데, 내가 조선에 가보니까 조선인이 분파가 7개로 갈려서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고 뜯어먹고 앉아있더라. 이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인도를 식민 통치하면서 인도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가서 영국의 국방비로 썼습니다. 정말 이 영국에 있어서 인도는 영국이 번영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반면에 일본이 조선과 만주를 식민 통치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너무 짧게 식민 통치를 해서 그런지 투입한 것보다 가져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망해가지고 본전도 못 건졌습니다. 요 사람이 그 아마카스 마사이코라고 이 유명한 이제 만주국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 패망 직후인 8월 20일 날 자기 사무실 칠판에다가, 우리는 큰 도박을 했다. 원금도 이자도 없이 우리는 빈털터리가 됐다. 왜냐하면 일본이 만주하고 조선에다가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중화학공업 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중화학공업 단지가 이제 가동하려고 하니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빈털터리다 하고 이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해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한 독일과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식민지를 미국이 철저하게 다 그 독립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과 일본이 불사조처럼 살아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독일과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의 아주 후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국주의 중에서도 선발국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식민지들은 다 탈취해가고 나머지 그냥 찌끄러기 남은 것만 몇 개 주워 먹었다가 이제 탈이 나가지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쫄딱 망한 거거든요. 독일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에서 얻은 것은 일본의 경우는 대만에서 약간의 그 이익이 났습니다. 조선과 만주는 계속 돈만 갖다가 쓸어부었어요. 일본 본국 정부가 부담이 될 정도로 돈을 쏟아부면서 식민지에서 뭔가 얻은 게 아니라 식민지 때문에 본국 정부가 골병에 들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이 강압 수단에 의해서 식민지를 다 털어내고 나니까 이 나라가 붕하고 경제 선진국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만큼 식민 통치라는 게 열강대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뭐 좋은 면도 있겠지만 일본이나 독일 사례를 보면 그렇지도 않았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일본 일제 36년 동안 조선은 끝없이 착취 수탈만 당했다고 써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수탈을 당했으면 뭘 어떻게 당했는지, 착취를 당했으면 뭘 어떻게 당했는지 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마 제가 이 강의, 뭐 다음 강의, 다음 강의도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다가 무엇을 건설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제가 자세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제2의 이완용이니 독도 팔아먹는 행위니 하고 매도하는 이런 잘못된 시각을 좀 교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진짜 역사라는 것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그 고통을 다 감수하러 오신 분이니까 제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